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항아리 물 많이 채워봤습니다. 탭워터, 수돗물이 없던 시절에 전포동 부산의 낮은 평지의 사람들은 개인집이나 혹은 마을 공동 우물로 식수를 해결했습니다. 우물 옆에서 쌀도 씻고 빨래도 했죠. 우리 집은 산동네에 있었는데 우물이 없죠. 그래서 물찌개로 물을 퍼날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5갤런짜리 제비표 페인트 양철통 뚜껑을 없애가지고 나무로 단단하게 가로지른 그 막대로 물통을 만들어서 지게 지고 갑니다. 저는 어려서 못하고 우리 형님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저 아래 우물터에 가서 물을 길러 산동네를 산만디라 그랬는데 지고 올라갑니다. 엄마가 밥 짓고 빨래하기 위한 귀한 물이지요. 당시에는 플라스틱 통이 없을 때인데 부뚜막 옆에 물탱크를 만듭니다. 그전에는 큰 장독을 물 항아리로 썼었죠. 채워봤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유용한 것은 밥 짓는데 편리한 것뿐입니다. 오늘 항아리에 물 붓는 이야기입니다.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제3일째 갈릴리 가나에 결혼잔치가 있었어요. 아마 제3일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십시다.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2절에 예수님도 이제 초청됐고 제자들도 초청이 됐는데 왜 그렇게 초청된 뭐 상황 설명은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뭐 결혼식을 하는 정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시비 붙을 일은 없습니다. 뭐 쓸데없이 이상한 해석하는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결혼식을 장자가 아닌 동생이 결혼한다라는 그런 논쟁 필요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만 봐도 그리고 깊이 파도 인생이 모자랄 판인데 그럴 필요 없죠. 예수님이 결혼식에 가서 축복하는 정도? 뭐 뭔가 상징성이 있는 예식일 듯 합니다. 결혼식은 귀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뭔가 완성된다 혹은 성취된다는 느낌을 복선으로 한번 깔아 보십시다. 결혼식은 술을 많이 소비합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이 퍼먹겠죠. 뭐 당시에 뭐 알코올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많이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주방을 관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 예수님한테 말하지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속이 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잔치가 흥해야 되는데 술이 떨어지면 큰일이죠. 예수님이 엄마 보고 여자여라고 4절에 말합니다. 유교적 상식으로는 좀 표현이 이상하죠. 말이 안 됩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여자여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님? 이런 뜻이죠. 술 떨어지면 다들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선문답하는 것 같이 답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님은 뭐라고 하죠? 하인들한테 해라. 뭐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 시키는 대로 하라고만 말하고, 엄마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따라하라라는 것이죠. 엄마가 할수 있는 전부입니다. 야단치시는 엄마가 아니고 아마도 아들 예수를 잘 아는 엄마일 것 같아요.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 6절에 보니까 유대교의 정결의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있네요. 구약 전통에 따라 담아 놓았던 물인 것 같습니다. 각기 20갤런 혹은 30갤런들이 항아리 같아요. 한국으로 치면 두 말, 세 말짜리 항아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여섯 개이죠? 뒤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7절에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지개로 몇 번이나 오고 가며 날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형님들의 부산의 산동네에서 물지개로 나르는 의미는 엄마가 밥 짓는 데 필요한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본문은 채워라 라고 하죠. 찰랑찰랑 가장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채움은 완성의 미학이지요? 어떤 완성일까요? 어떤 성취일까요?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8절. 이제 지금 물을 퍼라. 그리고 갖다 주라 라고 합니다. 그 이벤트를 총괄하는 사람이 연회장인데 영어에 보면 그냥 스튜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집사쯤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같으니까 그 사람이 날라다 주는 그 물, 포도주로 이미 변했습니다. 맛보고 깜짝 놀라지요. 어떻게 변한지는 알수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하인들도 그것이 물이었다는 것은 압니다. 연회장이 아는 것은 그것이 지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술이 떨어지면 법정 고소까지 간다는 당시 풍습에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칭찬하죠. 잔치집에 좋은 술 먼저 내놓는데 이 집에는 나중에 좋은 술을 내나? 막 퍼마신 후에 나쁜 술이 나오잖아. 그게 맞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술을 숨겨두었다고? 네, 여기까지가 본문 10절까지입니다. 11절, 12절은 결론 내릴 때 다시 보십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무대에는 장치가 있습니다. 장치는 실제로 보이는 것인데 일일이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장치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에 충실하지요. 드라마, 스토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장치도 중요하지만 드라마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혹은 가졌다라고 누군가가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설계자, 디자이너죠. 기획자. 이 사람이 모든 것, 특별히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많은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왜 사흘째인가? 왜첫 사인인가? 왜 갈릴리 가나인가? 왜 하필 혼례식인가? 왜 어머니가 나오시는가?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가? 왜내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왜 어머님이 주방을 장악한 듯하지? 왜 항아리가 여섯 개 있지? 왜 물이라도 하필 정결 예식용 물이지? 왜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지? 왜 이적과 기사가 아닌 표적이라고 하지? 왜 영광이야? 왜 결혼식 신랑은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니지? 이런 모든 질문, 의문들은 하나의 목적, 그 메시지를 알면 기획자의 뜻을 알면 풀리는 의문들입니다. 왜 어머님이 주방을 장악하실까? 가나, 나다나엘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결혼식이 있었을까? 아마 예수님의 친인척일 수 있습니다. 엄마 마리아가 음식 조달 책임을 맡은 것 같습니다. 술이 떨어졌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에 대한 유치한 해석이 이렇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이렇게 되면 마치 어머님이 아들을 마술사로 쳐다본다라는 해석이 되어버려요. 아주 추한 해석이 되죠. 최소한 엄마의 고민은 뭘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때 엄마는 요셉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목수의 아들로서 이미 가업을 이어받은 맏아들 예수, 그 상황에서 맏아들이 재정적 문제 책임이 있었으리라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이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죠. 드라마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십시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구성해 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 했죠. 체면이 중요한 배경인 그 중동 지역에 맏아들아, 내가 좀 힘들다.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아들 눈치 살펴보는 거죠. 아들의 가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엄마는 인간적으로 호소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러나 신적인 답변을 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짙은 복선이 깔려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고민 속에서 읽고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엄마가 하인들에게 이제 말하죠. 내 맏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6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아요. 성경 공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검색 테크닉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린 주보 있죠? 그 오른쪽 위에 하이라이트 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개역개정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앞으로 성경 본문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링크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주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오른쪽 위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예수의 어머니 보이세요?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어머님 이름이 마리아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제로. 전혀 안 나옵니다. 다른 마리아 이름만 나와요.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의 이름 마리아는 표시되지만 정작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을 마리아로 표기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로고시안 관점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프롤로그, 머리말에서 설정해 놓은 로고시안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유대적인 관점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된 메시아에 관심은 없고 그냥 어머님이 하인들한테 자기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로고스,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들 예수님임을 알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로고스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있다가 무슨 벼락 같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봐라, 로고스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생물학적 아기 낳는 엄마랑 일부러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적이 아니고 표적인가? 요한복음에서 사인이라는 것은 공간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즘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이 고백까지 하죠. 대단히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소문도 많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미러클입니다. 공간복음과 역시 대비가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이적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 영어로 사인이라고 해요. 2장 11절에 보면 그것도 여럿 중에 첫 번째 표적이랍니다. 4장 54절에 가서 보면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는 표적이 있는데요.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표적 모음집에서 가져온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후 그냥 불필요하니까 그냥 집어 던지고 버리는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저자가 표적이라는 특별한 말로 쓰는 이유는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상징적인 무슨 의미가 있음을 내비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단순한 파워 시전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파워 데몬스트레이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그 말 사이에는 항상 병 고치고 벙어리를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한 차원의 신학적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로고스이심을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서문에서 로고스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고 했죠. 그리고 개별 사례를 들어서 로고스의 이 모양 저 모양을 보여주는 방식이 연역적인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요한복음의 메이저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 다음 2장에서 바로 표적 내러티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기적 말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로고스가 와서 옛것에서 새것으로 변화시키는 새 시대가 왔다는 메시지입니다.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장치가 사흘째 여섯 항아리 첫 표적입니다. 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2장 1절에 기록하는가? 왜 여섯 항아리를 채우는가? 왜 첫 표적에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우리는 3, 6, 1, 뭐 12 같은 숫자 계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아닙니다. 왜 3일인가? 왜 사흘째인가? 드라마적인 요소에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어떤 의도를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독특한 로고스의 틀입니다. 요한복음 책을 규정해 줍니다. 당대의 교회에서 노래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 때 송영을 불렀는데요. 마치 송영 부르는 형식으로 불렀을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책을 다 쓰고 나서 프롤로그, 머릿말을 썼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날입니다. 산헤드린에서 파송받아 세례 요한에게 시비 거는 자들이 나오는 그날이 첫째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 29절을 이튿날이라고 표현해요. 둘째 날이죠.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 말을 한 때가 첫째 날이라면 이튿날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이게 둘째 날이에요. 그럼 셋째 날이 나와야죠. 35절에 또 이튿날 했죠. 안드레와 익명의 제자가 그날 밤새 예수님과 보냈죠. 다음에 넷째 날이 왜 없겠어요? 43절 또 이튿날 나오죠. 네, 하루가 보태져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날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사흘째 되던 날 2장 1절 보십시오. 넷째 날을 보내고 나서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니까 제5일, 제6일, 제7일입니다. 일곱 번째 날이에요. 가나 혼인식은 요한복음 글쓰기 방식에서 제7일입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 과정과 대비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날을 쉬어야 할 때 결혼식이 있고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의 출발 혹은 완성의 출발로서 제7일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도 결혼식 날 말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이 아닐 것 같아요. 안식일에 결혼식 하지는 않으니까. 자, 이번에는 왜 여섯 항아리죠? 물 탱크를 다 채운다. 채운다는 의미는 완성 이미지라고 했죠. 천지 창조의 6일을 채운다라는 완성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섯 항아리를 채우는 제7일은 로고스의 미션이 천지 창조의 미션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식은 혼인잔치 이미지는 메시아적 시대가 도래했음을 마태가 이미 밝혔죠. 마태복음 열 처녀 비유 있죠. 신랑을 맞이하는 다섯 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천국이란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와 같다고 했죠. 신랑이 오는 모습은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입니다. 첫 이적이 제7일에 이루어져 완성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묘한 것 같지만은 애매한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 왜 첫 번째 표적입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 앞으로 여섯 번 더 나올 거라는 또 다른 워드 플레이 심볼리즘입니다. 아까 왕의 시나의 아들을 병고치는 사장을 소개했죠? 분명히 두 번째 표적이라고 저자는 기록했습니다. 나머지는 독자들이 다 카운트 해보면 알아요.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의 38년 병자를 고치심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심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로 걸으심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입니다. 일곱 번째 표적, 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입니다. 얼마나 로고시안 스타일로 정교하게 요한복음 저자가 글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1장에 일곱 번째 표적을 전반부로 마감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죠. 요한복음은 구질구질한 것 다 생략합니다. 첫 징표가 제7일에 일어났습니다. 제7일을 안식일로 연상시킨다면 우리 예수님은 신약에서 안식을 일부러 깨부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안식을 지키는 것을 증오할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적의 많은 부분이 안식일에 일부러 예수님은 도전하고 깨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지 않다고 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죠. 이 정도가 되면은 예수님의 표적은 상징이 아니에요. 아주 노골적입니다. 이제 1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왜 영광을 드러낸 일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기막히네. 그 정도로 쓰면 안 됩니까? 제자들이 믿었다고요? 뭘 믿었다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이 로고스이심을 믿는다는 깔아놓은 표현이에요. 왜 열두 제자가 아니고요?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니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다섯 명뿐인데 나머지 일곱 명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열두는 유대적 전통이니까 제자에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제자에게 요한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로고스이심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 일 후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셨죠. 모두 아마도 예수님 가족 전체가 움직일 정도의 친척 혼인식인 듯 합니다. 거기서도 가족과 제자들이 며칠 머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자, 이 로고스의 미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심볼리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듯 아들 예수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표적을, 사인을 주는 역할을 어머니가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 로고스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 로고스는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빛으로서 어둠으로 진입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간단한 것이죠. 표적 혹은 사인이라는 것은 이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단순한 미러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적은 징표이지 표적이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핵심으로 보는 한국 교인들이 참 많죠. 오늘도 아둔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로고스 예수님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어머님한테 내 때가 아니다. 나의 때 혹은 나의 본질은 죽음이다. 요한복음에서 내 때란 예수님의 죽음이십니다. 신비하죠? 많은 함축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엄마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엄마. 물을 술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나의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지금 나를 오해하시면 안 되십니다. 술 만드는 정도로 오해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어릴 때이 말씀을 읽을 때이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한 말, 로고스가 세상에 와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는 말, 이게 요한복음의 사상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의 교인들, 특별히 아마 그 당시에 헬라 지식층이 많았던 교인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혼빡 로고스 예수님 보고 빠져들었지 않았나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도 로고스 예수님한테 푹 빠져 보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고스 예수님께서 새 천지를 창조하시고 열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사건을 저희들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그 텍스트를 따라서 잘 살피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로고스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알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